첫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많은 병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대병이라 불리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것의 이름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은 이상하게도 잘못 사는 나라에서는 별로 생기지 않아요. 우울증은 잘 사는 나라에서만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물질이 풍부해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욕망의 늪에 빠지게 될 때, 정신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선진국에서는 지금 통계로 보니까 10에서 20%가 지금 다 우울증 환자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지금 끼려고 하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매해 우울증 환자가 20%씩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약이 많은데 가장 많은 약이 아마 어쩌면 감기약일 거예요. 감기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약, 많이 팔리는 약이 현재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우울증 치료제. 여러 종류의 신약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영어로 depression, press, 이렇게 press가 됐다는 거예요. 눌렸다는 겁니다. 이게 눌렸어요. 그래서 감정 관련 이런 질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한 세력을 확장하는 이와 같은 병이 우울증입니다. 제가 올해 만 57세입니다. 52세가 되기 전까지는 우울증이 뭔가 하고 살았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도대체 왜 걸리나. 이렇게, 도대체 저 사람이 우울증, 뭐 수면 부족, 아니면 불면증, 이게 도대체 걸릴 수 있는 건가?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고 제가 살았습니다. 많은 역경이 제 삶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보내주시는 긍휼, 그 다음에 은혜, 이런 거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하나 이겨내며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5년 전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2011년 400주년 기념판 성경을 다 교정을 보고 출간을 다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갑자기 제게 이 가을의 어느 날부터 감당할 수 없는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건 제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겨요, 제 안에. 이렇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이런 무기력증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 약물 치료 받으러 가서 그 기록이 있는데, 의사가 그땐 대단히 심하셨군요. 그 약을 먹은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고, 정말 그 약을 먹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이런 일들이 한달 이상 이제 지속이 되고 결국은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서 쭉 줄이는 가운데 여름이 이제 되면서 이제 우울증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약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겨울에 너무 추울 때 밖에 나가서 걸어야 된다는데 걸을 수가 없어서 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정도로 이런 피폐한 그런 삶을 그러면서도 목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이러고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후에도 이렇게 가을이 되면서 가을에서 이제 겨울이 되는 이렇게 시즌이 변하는 이런 때가 되면 이렇게 수면 장애, 우울증은 아니고 수면 장애가 이제 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 주에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여러 차례 이렇게 겪다 보니까 또 이렇게 며칠 지나면 또 이제 낫겠지 하고 그냥 약 먹고 일단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이제 지나는 가운데 이제 또다 잠이 잘 오고 그러면 이제 끊으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적응이 좀된 이런 상태예요. 자,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하고 제가 네이버 가서 한번,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세 가지 정도 이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하려고 하는 일이 잘안 돼서 낙담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 그때 우울증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한테 갔더니 우울증은 병이 아닙니다. 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구나 다 걸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실. 배우자를 잃거나, 친구를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뭐 돈을 잃거나, 하여튼 무슨 무언가를 상실하게 될 때, 그 정도가 심하면, 그럼 우울증이 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신당했을 때. 배신.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배신감이 몰려오게 될 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 그렇게 이제, 이 분석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좌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스무 살 때,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했지만, 그게 이 삶에 있고, 아들, 이제 아들은 없지만 딸다 이렇게 해서 시집 보내고 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내고 났더니 그때부터 또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고통과 좌절, 이 고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건 죽을 때까지 가는 거구나 하는 걸,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좀 철이 들면서,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건 몰랐지만, 이렇게 교회도 하고 하는 가운데,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 제 눈으로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신실한 그런 성도들 가운데도 부부끼리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그런 사례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와 같은 거 자녀들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참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희귀 질병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질병이 이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족도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하는 이런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래서 누워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 아주 젊은 사람인데, 28, 29분이 안된 사람인데, 교회 이렇게 방문했는데, 예, 말기암, 예,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제딸 같은 경우 이번 여름에 한 3개월, 4개월 이상 출산 후에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와서, 말 그대로 그 아이도 그냥 무기력한 그런 상태로 한 3, 4개월 지내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좋은 의사를 만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힐링이 돼서 이제 돌아가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결혼 때문에, 직업 때문에, 정말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면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걸릴 수 있다. 목사도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사한 증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안고 있는 이와 같은 공통적인 어려움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문자를 보내면서 1948년 건국 이래 우리 대한민국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언제라도 한 방을 터뜨리면 그저 5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죽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거 한 방이 터지면 우리나라랑 이런 모든 게다 멸절이 되는 이와 같은 지금 악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북한에게 인권법 같은 거 통과하는 거 이런 걸 물어봐야 되겠다. 이 정도의 이 사상의 해이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가득 찬 이런 상태에 종북주의자들의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런 악한 상황이 대통령에게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여인이 대통령의 업무, 특히 대통령의 이 영과 혼, 이 사상에 관여하는 국기문란 사태가 이제 발생한 것, 저와 여러분이 예, 다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과 또 대통령이 지도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비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온 국민이, 저를 포함해서 온 국민이 비통함을 느끼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뽑았지만, 누굴 뽑겠습니까? 그래서 뽑았는데, 이상하게 이번 정부에 지금 들어와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생기면서, 정말 무고한 사람 한 30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그와 같은 그 비극이 이 정권 아래에서 일어났는데, 누가 그 일을 했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조직을 해서, 그래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예자도 끝내지 못하고 더욱이 거기가 침례, 그러니까 침례 침자도 끝내지 못하는 이러한 악한 상황이 지난 한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최순실의 아버지가 공식 호칭이 뭐예요? 최태민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그 지금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지금 다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기독교,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특히 목사.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년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가 지금 딸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악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우리 한국 분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다 교회라는 간판, 목사라는 호칭, 뭐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게 교회가 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목사가 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자, 이런 가운데 제가 한번, 어쨌든 저도 이한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예요.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통령. 어떤 생각이 들었냐?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어요. 어머니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러한 그 인고의 세월을 걷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다 이걸 지금 알게 돼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든 것이, 대통령이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자해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우울증이라는 게 이래서 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잠못 자고 지금 우울증에 빠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2009년 5월 23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먼 일이 아니에요. 먼 나라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투신 자살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가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뇌물수수. 그렇죠? 친척들의 뇌물수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이 자괴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투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잘못한 거, 그거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빌미로 종북 세력들이 나타나서 선동질을 하고 이 좌파적인 종북적인 이런 성향을 보이는 데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해서 언론의 모든 것들이 나와요. 그 안에 사실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대통령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이것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위협을 하고 침략을 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 탓하고 비난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 모두의 문제다.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 10대 경제 국가로 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함을 통해서 이 난국을 이기고 나가며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그래서 평화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들 이번 일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기독교가 부패하고 이 기독교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와 같은 악한 일로 우리나라가 악한 영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울며 기도해야 될 이럴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죽고 싶다 이런 우울증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이런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 전혀 생기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러고선 가나안 광야 이걸 통과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데 너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좀 죽여. 이게 뭐야? 우울증에 걸린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심한 디프레션에 걸려서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으니 그냥 저를 좀 죽여 주십시오.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맞습니까? 예. 신약 시대로 넘어오셔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이와 같은 선구자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침례자 요한이 등장해요. 그렇죠?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는데 인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가오는 그 메시아를 위해서 그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그 백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 없는데 결국 나머지 지금 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감옥에 지금 갇혀서 목이 잘리는 그것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이 되고 우울증이 생겨서 어떻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신이 정말 오시겠다고 한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 가운데 3년 동안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이 좌절이 되고 우울증이 다가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그분이 정말 당신 그분 맞습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의 그런 우울증이 믿는 자들. 근데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침례자 요한이라 그랬으니까 침례자 요한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별수 있어요? 별수 없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있어요. 스펄전도 평생 동안 두 가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는 그에게 통풍이 있었습니다. 통풍. 그 엄청난 통풍, 그 아픔이 오게 될때 그가 우울증에 걸리면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든 모세처럼 훌륭한 그런 지도자든 아니면 침례자 요한처럼 훌륭한 대언자든 사람이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 결과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과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는 바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와 불신자는 이와 같은 낙심되는 상황, 실패해서 어려운 이런 상황, 우울증을 대하는 이런 태도 면에서 성도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주기적인 이런 사이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내용을 42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하고 43편은 낙담 속에 빠져 우울증에 걸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우울증을 벗어나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42편, 43편은 같은 사람이 지은 걸 거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원래 42편,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이것이 둘로 나중에 구분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돼 있어요. 43편 5절에도 오 내 혼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편인데 하나 나올 때마다 오 내 혼아 끝나고 또 그 다음에 오 내 혼아, 맨 마지막에 오 내 혼아,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두 개를 묶어서 지금 42편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43편이 따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걸로 이렇게 보는 이와 같은 그 해석이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 저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4절이나 6절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했어요. 쫓겨다닐 수밖에 없어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아마 다윗일 거다. 다윗. 그래서 시편 63편 말씀하고 가서 비교해보면 너무 상황이 비슷해요. 근데 그 시편 63편을 다윗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10년의 그 세월, 그 10년의 그 세월 가운데 이 시편을 짓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고, 또 아니다, 이 가서 보니까 이거 고라의 아들들 위해 악자에 준 마스길 이렇게 돼 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기상 9장 19절 또 역대기상 26장 1절에서 19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문지기로 삼고, 문지기 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문지기들이 그 당시에는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성가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이런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어떤 레위 사람이 이것을 지은 것이 아니냐. 뭐 성경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누구라고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시편은 뭐냐? 시편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편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그 시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 대해 헌신하는 경건한 사람의 사랑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울이 시편이다. 그러니까 시편 이렇게 읽으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거룩한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고 이걸 표현해 놓은 이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시편 42편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이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 있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거울, 42편에 나와 있는 그 거울 이렇게 읽으면은,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드러난 시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열망이 막 치솟아 오르는 가운데, 근데 살다 보니까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인생 살다 보니까 슬픔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러한 열망을 담고 있는 시편이 시편 42편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매튜 헨리가 시편에서 특히 시편 42편에서는 믿는 자들 속에서 생기는 감정,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두 개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살다 보니까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 안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갈망과 소망이 있어서 이두 개가 서로 대립을 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하는 그 열망 속으로 이 사람이 빨려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 여기 시편 42편에 이제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번 부인했어요? 세번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어요? 무서워서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장담하면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삶의 어려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요 코앞에 와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불안이 엄습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 나는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말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람이 아니면 어느 면에서 구원받지 못해요. 사람이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래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안 되는 기도예요, 사실은. 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사이클이 나타나는 걸 한번 제가 일단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1절, 2절 가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여. 이건 뭐예요?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감정이 오니까 밑으로 푹 떨어집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함으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떻게?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4절 가서 보니까 옛날에 예배드리던 때 이런 데를 생각하는데 지금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그냥 더 힘든 거예요. 그럼 지금 위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감정 때문에 밑으로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5절로 넘어가서 어떻게? 오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추스리면서, 그렇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5절까지 이제 올라, 5절, 6절 올라가다가 7절 가서 보니까 주의 폭우 소리에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다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쭉 다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지금 내려왔다가 됐습니다. 8절 가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할지라도 이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낮에 내게 인자하심을 명령하시고 밤에는 주님에 대한 내가 노래가 있고 찬양기도 하시고 쭉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0절 가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냥 밑으로 푹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시편 기자가 아니지 하고 어떻게 11절에 가서 오내 혼아 왜 내가 낙망하는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거 보시죠? 여러분 보셨죠? 이게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사이클이에요. 어떻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맨 마지막에 저 밑으로 가면 안 되고 맨 마지막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그냥 승승장구 쫙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천성을 향해 한 번도 밑으로 떨어진 없이 가는 일, 그거는 불가능한 기적,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가셔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모세를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고 침례자 요한을 보고 바울을 보고 누구를 봐도 다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삶을 보니까 올라가는데, 예,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가도 올라가. 이게 나타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쭉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정상에 어떻게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1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도입니다. 여기 지금 시편이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지위가 뭐냐는 거예요. 성도, 세인트라고 이렇게 불릴 때 제가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은혜, 긍휼 어떻게 베풀어 주시,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가 성도예요. 맞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있긴 있는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예,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는 그 순간에 영이 와서 탁 친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께서. 그게 치시면서 뭐가 들어오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 라이프가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새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삶이, 라이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 이게 성도예요. 예수님의 생명, 라이프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삶, 라이프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이런 사람이 성도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표적이 뭐냐? 방언이 아닙니다. 무슨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나타나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기 가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거룩한 갈망이 구원받으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거기 가서 교회의 비전 한번 가서 보세요. 뭐예요? 첫 번째가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다니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돼. 이게 뭐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생기는 이와 같은 갈망이 생깁니다.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아기가 갓 태어나면 어떻게 자동으로 엄마 젖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물불 안 가리죠. 뭐 달라 그래요? 젖만 달라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믿는 사람들하고 모이고 싶은 거, 그렇죠? 이런 마음이 이와 같은 갈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겨난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 죽을 때까지 갈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 뭐는 있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있어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갈망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2절 제가 읽은 대로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사슴이 나옵니다. 중동 지방에도 사슴이 있어요. 이 중동 지방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때가 있어요. 12월쯤 되면 비가 많이 내리고 넘어서게 되면 비가 안 내리는 건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기 때에는 이렇게 물이 불어나서 하천이 생기고 시내가 생기고 아무 때나 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건기로 접어들게 되면 그 모였던 물이 다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기만 해 사슴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찾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 시편 기자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물이 없으니까 이게 사막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아십니까? 사슴들이 오아시스가 있다는 신기루를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물이 먹고 싶어서 저기에 그냥 물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오아시스처럼 거기를 달려간다는 겁니다. 달려가요. 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는 그와 같은 사슴들이 많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 전에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예배드린 그런 거, 이게 너무너무 간절한데, 어느 정도로 간절하냐. 사슴이 오아시스, 신기루를 보고, 거기에 물이 있는 것처럼, 그걸 향해 그냥 전력 질주해서 갔는데, 물이 없다. 그래서 죽는단 말이야. 이 정도의 그와 같은 그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다. 지금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그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갈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절한 거예요. 이런 애절함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병에 걸렸다. 그렇죠? 낙심이 된다. 좌절이 된다. 실패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며 우리를 엄습하게 될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울증에 걸려서 잠을 잘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이럴 때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믿지 않고,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은 안 되겠다고 완전히 좌절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한 사람은 어떻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찾는 거는 하나님이 건강 주는 거, 하나님이 돈 많이 주는 거, 하나님이 좋은 차 주는 거, 이런 거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 고쳐주지 않아도, 좋은 차를 주지 않아도, 좋은 아파트를 주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만 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찾는 게 성도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찾는 것이 성도다. 여기 이 애절한 이런 이 감정의 표현, 이거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21세기의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위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의 상황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방 땅에 쫓겨나서 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하나님, 뭐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렇죠? 아주 어려운 질병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척들이 와서 하나님 믿는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뭐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암 선고 받았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을 줘.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을 잃었어요. 무슨 하나님이 직장을 다 뺏어가. 그렇죠? 아내가 질타를 하고, 남편이 질타를 하고, 배신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학교에 가면 다 진화론해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학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먼데 있는 게 아니야. 학교에만 가면 지금 이와 같은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시편 기자가 뭐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밤낮으로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주여, 주여. 이게 사실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눈물만 흘리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이 상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병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직장도 잃는 일도 있고 배우자 잃는 일도 있고 심지어 이혼도 하고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왜이 사랑 침례교회에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존해 주신 말씀이 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보존해 주신 그 말씀,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구원받고 바르게 성화되고 바르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기 지금 소례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 이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무슨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존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보존할 수 있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신약시대가 열렸어요. 맞습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의 규례를 가지고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모였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하고 하는 방식이 다르네. 왜 사도신경 안 해? 왜 주기도문 안 해? 왜 목사가 축도 안 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미국의 모든 침례교회들이 주기도문 안 합니다. 사도신경 안 합니다. 축도 안 합니다. 그 왜 그래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 왜 그래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성전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게 어디 있냐? 이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그 악한 상황이 바로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악한 상황이거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완전히 보존된 성경 말씀이 어디 있냐? 신학교회가 도대체 뭐냐?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악한 상황에 빠져있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저자는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의 땅에 추방이 된 그런 신세예요. 6절에. 예, 그래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합니다. 멀리 떨어져서도 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의 땅에 갔더니 이방 사람들은 다 우상 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 신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미워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영이기 때문에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신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 신이라 그러는데 보여줄 게 있어야지.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보여줄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데 보여줄 수 없네. 그 사람들은 우상단지 갖고 와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린 보여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오직 뭐예요? 이것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고 온 우주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언하는 거 이것뿐이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교제하던 그 일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방 땅에 사는 가운데. 그러니까 더 슬픈 거예요. 그런 거 몰랐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슬프지 않을 텐데 아 그때 그렇게 즐겁게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모이던 그런 무리들 그때 드리던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더 슬픈 거예요. 더 슬퍼지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84편, 시편 120편 이런 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게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와 같은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눈물만 나오는 거야. 눈물만. 그렇죠? 낙심이 되며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 오늘 뭐 4, 500명, 50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냐? 이 심정을 가진 사람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모였습니까? 네. 이 시편 기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좀 예배 좀 드리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것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이러한 예배당에 와서 아주 아름다운 것과 같은 음악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같은 영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 이게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시편 기자처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인천의 이 소래 예배당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낙심이 되는 가운데 시편 기자가 스스로 위로한 말씀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 내 혼아, 내 자신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답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지금 이방인들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경대로 믿고 자는 그런 사람들 누가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낙담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게 도를 지나치면 안 돼요. 밑으로 쭉 떨어지다가도 오절처럼 다시 올라와야 돼요. 오, 내 혼아, 그렇죠? 어째 내가 낙심하냐? 어째 이렇게 불안해하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얼굴에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고 쭉 이렇게 올라오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나고 온 우주 공간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더큰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부활하실 거 믿습니까?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 이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절에서 11절 마찬가지예요. 6절 성도의 의무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멀리 쫓겨났어요. 쫓겨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예, 미국에 있어도 같은 하나님 모시고 살고 그렇죠. 통영에 있어도 같은 하나님 모시고 살고, 서울에 있어도 같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중국 땅에 있어도 같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은 하나님 모시고 산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일하다가도 짬만 나면 뭐 하나님 생각,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 가족,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이 생각나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요. 인천의 서울의 예배당이 생각난단 말입니다. 예배드린 이것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위로와 그 다음에 이 기도와 찬송을 주신 내용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내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보여주니까 내가 밤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내 안에서 솟아나오고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 8절에서 9절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이 뭐냐?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됐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 10절에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그렇게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같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바른 영을 주시고 바른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북한의 위협이 절대 우리나라에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대로 하는 이런 신약교회가 이 한국 땅에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어려운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사정 하나님께 그냥 알려드리면 하나님 이렇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괴롭음을 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리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길지 않아도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모여서 짧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저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합당하게 저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길지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저들을 하나님 내려다보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저들을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한 이후로 어떻게 돼요? 다시 쭉 올라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게 될 때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얼굴이 환하게 되는 게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일에 다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충전이 돼서 돌아가서 다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